얼마 전에 기항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전국의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이 되어 상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어느 날 아직 초경도 경험하지 않은 14살의 순진한 농촌 어린이 정민이는 경남 거창 고향집에 들이닥친 일본군에게 납치가 되어서 강제로 끌려서 중국 길림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있는 곳으로 이 영화는 그곳에서 끔찍한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숨진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역사 정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속 주인공 정민이뿐만 아니라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수많은 어린 여자 아이들이 한반도와 중국과 대만과 필리핀 등지에서 강제 징용되어 일본 군인들의 거치는 욕망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으며 잔인한 인권 착취를 경험해야 했던 슬픈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일본이 패전함으로 일본군은 비밀 누수를 방지하고 더러운 죄를 영원히 은폐하기 위해 성노예에 동원이 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기록과 피해 당사자들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이국 땅에서 육체와 정신을 유린당한 원한 맺혀 죽은 혼을 달래는 위령제 형식을 빌려서 우리 역사 속 슬픈 영혼들의 귀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끔찍한 착취를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생애와 억울하고 슬픈 내 인생을 누가 알아주며 기억해 줄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잊혀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위안부 어린 소년들보다 더한 종교적 핍박과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한 그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버려진 백성들인가 하면서 탄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나긴 고통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에게 내뱉는 말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인가요? 버려진 자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 아닌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대답을 주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직업, 결혼, 자녀 양육,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등에서 오는 필요를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고 찾는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열려야 하는 문이 열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길게 길게 흐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이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죄 덩어리인 인간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써 낳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달라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해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녀가 달라는데 아버지로서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고 잊혀지지 않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국자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구세주로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기묘한 일을 묘사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평강의 왕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기도문을 가르칠 때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전능하신 분은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2절 16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스스럼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관계 속에 있으므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영적으로 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있을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타락과 변질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예쁘게 보아주고 사랑스럽게 보아주려고 해도 볼 수 없는 행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받을 때 아드마와 스보임 성읍도 같이 멸망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버려두겠느냐. 소돔 성, 고모라 성, 아드마 성, 스보임 성읍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한 마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코 버리지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곁에서 너의 고통을 보며 너의 필요를 보며 신음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공산권 나라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 서너 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러 이 친구들이 나갔다가 여러 어른들에게 잡혀가지고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때려서 그 학생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길로 채이고 짓밟히고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발악을 하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몰려와서 조금 전에 폭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 중에 아버지가 그 지역 경찰서의 서장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도움을 요청하니까 당장에 폭행하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폭행한 자들을 아버지 경찰서장이 가만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병도 많고 환난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입니다. 올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또 뭐 40대가 물에 빠져 죽고 뭐 사고를 당하고, 참 환난도 많고 사고 많은 세상이죠.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 중에 아버지가 경찰서장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스란히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의 힘으로는 그 어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습니다. 힘 있는 서장 아버지가 도우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만큼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걸작품, 명품 아들, 딸들, 명품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귀한 존재를 보십니다.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악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아마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오늘날 연주하는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명장 까르넬리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만 파운드가 나갑니다. 2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4억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한 대. 또한 레이디 블런트라고 불리우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우리 가격으로 약 172억 원에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172억 원.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비싼 악기의 주인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내어버리거나 고장나도록 버려두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값비싼 바이올린, 나무로 만든 악기지만은 이렇게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을 있겠느냐는 거예요. 애지중지 관리하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명품 자녀,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가격이 나가는 아들,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실제로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민진 씨가 2010년에 영국의 휴스턴 기차역에서 샌드위치를 사느라고 의자에 잠깐 둔 사이에 시가 21억 원짜리, 그것도 잠시 임대한 바이올린인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눈 깜빡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도둑이 참 많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바이올린을 훔쳐가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다가 범인이 이 바이올린을 팔기 위해서, 가치를 모르니까, 얼마 나가는지 가치를 모르니까 팔기 위해서 100파운드 약 17만 원에 팔려고 사이트에 올렸다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명품 바이올린과 같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걸작품의 자녀들로서 절대로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2~3개월 전에 국민일보에 김민석 씨의 그림 묵상 코너라고 있는데 그게 적힌 글을 읽고 잔잔한 감동을 혼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나도 초라한 존재냐?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며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들아, 그러면 두려워 말거라. 너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물에 빠질지라도 나는 너를 물 위로 건지느니라. 아들아, 함께 물 위로 걸어가자. 이걸 읽고 저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왔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 만평이라는 코너가 신문마다 있는데 이 국민일보에는 그림 묵상이라고 해요. 그림을 그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데 건져 올려서 같이 걸어가는 장면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글을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가 물에 빠졌느냐? 내가 너를 물 위로 건지느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시거든요. 무엇을 하실까요? 아버지는 자녀의 가난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자녀의 가난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로 너희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8절에 보면요. 그 후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하는 대로 다 주리라. 필요한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언약이다. 사랑의 언약.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요구대로라는 말을 소용대로 주리라. 소용대로. 소용대로. 우리가 소용하는 만큼 다 주겠다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아주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는 요구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죠. 죄악 중에 있는 악한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요롭게 주고자 하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주 풍요롭게 주실 수 있으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 중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자신이죠. 돈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도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이 말에는요. 물질이 이게 우리가 보이고 잡고 누릴 수 있는 뭘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좀 감이 올 건데요. 성령을 주겠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는 논리상에 그렇게 가는데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가장 좋죠.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냐?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는데 거기에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영, 성령이죠.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며 사막 같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은 풍성한 물을 주고 사막 같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만드시는 영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곧 마른 땅에 오아시스 같은 시내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시내가 흐르는 주변에는 풍성한 수확의 축복이 주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과 6절에 보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갱과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기에요. 비를 구하러 와요. 비를 구하러 가신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말해요. 이 비를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는 말 같아요. 자, 비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 비가 없는 땅, 사막이죠. 그리고 은혜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곧 사막입니다. 은혜가 없는 심령, 영적으로서. 사막에 사는 짐승은 독을 가진 것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독사, 굶주린 이리떼, 뿔 달린 도마뱀, 덜짓대 등등입니다. 서식하는 초목도 거의 가시나무와 온통 가시 털로 뒤덮인 선인장들 뿐입니다. 참 사막은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막 가운데서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는 각종 나무숲과 꽃이 함께 무성하게 피어납니다. 풍요롭습니다. 오아시스는 풍요롭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빈 성령이 내린 풍성한 심령, 은혜 받은 심령은 오아시스와 같아서 풍성하고 온갖 열매 맺는 식물이 풍성하게 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 없는 사막 같은 심령은 사막 같은 가난에 시달림으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막 독사가 우글거릴 뿐입니다. 요즘 개를 집에서 많이 키웁니다. 집에서 보호를 받고 주인의 특별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개를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애완견에게는 주인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좋아하는 것을 주고 그래서 개가 좋아하는 개밥을 주죠. 아무것이나 먹지 않고 구별된 음식을 먹고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집안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아무 때나 쏘다니고 아무것이나 주워 먹는 개를 들개 혹은 잡종개라고 합니다. 속으로 똥개라고 부르죠. 이 똥개의 특성이 뭡니까? 아무 데나 가고 아무것이나 주워먹고 아무데나 배설하고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잡니다. 요즘 들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개는 수명이 13년에서 14년이고 이런 잡종개는 6년에서 7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수명이 절반 수준입니다. 미친한 개의 속성과 종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비시킨다는 것 자체가 인성 모독이고 불쾌한 일이지만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가버리고 제멋대로 아무것이나 주워먹고 아무 짓이나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잡종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명도 짧고 그 삶 자체도 냄새나고 추악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와 같은 풍요로운 축복,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 그 자체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심령은 풍요로운 축복을 불러들이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보면 아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제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문을 닫으심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은 타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돈 지방에 사는 사르밧 동네로 가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지방에 사는 사르밧 동네 여인의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차려두도록 미리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들 하나가 있는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온 천지는 타들어가는 사막과 같은 가뭄과 가난과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건데 네가 떡을 만들어서 그를 먹여 살리라고. 그때 이 여인이 아마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 세상에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움큼 가루 그때 가루는 이스라엘 주식인 보리 가루나 밀가루겠죠. 그리고 기름 그리고 찌짐해서 먹든지 뭐 버물러가지고 뭘 먹든지 할 것, 기름 조금 남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죽을 거다라고 그 엘리야가 와서 다시 또 하나님 하신 말씀 같은 말을 해요. 네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느라 먼저 가져오느라 너 먹지 말고 먼저 가져오느라 그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먹고 죽을 게다 마지막 남은 음식이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사막 같은 가뭄, 사막 같은 가난한 사르밧의 여인에게 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라고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셨을까? 그 여인의 절박함, 가뭄으로 인한 가난의 아픈 고통,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고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모르셨을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다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그 절박한 마지막 식사를 빼앗는 듯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의 가난함을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고 넉넉한 축복으로 그 가뭄 동안에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맹케하기 위해 가난을 맹케하기 인간의 동정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풍성한 축복이 은혜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 16절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가난한 고통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요, 어린 아이같이 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듯이 달걀을 달라 하듯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와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듯이 기도해라 이 뜻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순진해서 아버지는 자기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라고. 그러면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자라는 것, 찾는 것, 열어야 될 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순진하게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들을 우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 뿌리고 농산물을 경작하는 것이 너무 힘겨워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또 뭐 열사병으로 뭐 박스 줍는 할머니, 칠입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대요.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일. 특별히 농작물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그 허리가 부러지려고 하는 그런 울음이 나올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그래요. 이것은 수확의 계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정도로 힘겨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그 아픈 고통을 참고 울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확의 계절에 풍성한 단을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의 눈물겨운 어려움을 극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림이 없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십시오. 울면서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오십시오.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시는 임동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땀은 흘려도 기쁨은 샘물처럼 이라는 자서전에 자기가 미국에 와서 세 번 딱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이 고된 줄 알면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것만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슬픔만 강물처럼 넘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잠시 고된 일을 자초하는 것뿐이다. 옛말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다. 이 의미는 실로 인생 항로에서 허덩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나는 미국에 와서 세 번 울었다. 첫 번째, 인쇄소에서 일을 할 때 긴 여름이 너무나 고생이 되어 울어버렸다. 그곳에서 보낸 6년 4개월의 세월은 나의 고된 고난의 연단이 그랬다. 두 번째는 크렌샤우에 있는 첫 번째 교회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지불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지불할 돈이 여의치 않아 교회에서 목 놓아 울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슬피 우는 것 같이 울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우는 모습을 보셨다. 그리하여 구입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으셨다. 세 번째는 나이 43세에 미국에 와서 도합 9년 동안 공부하다가 영어 실력은 딸리고 숙제는 해야겠고 시험은 보아야겠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확신을 주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농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염소가 무서울 만도 안 돼 어린 손자가 염소에게다가 뿔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염소보다 세서 호랑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손자는 호랑이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호랑이가 더 세기 때문에 염소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손자에게 호랑이 인형은 인형이 아니라 실제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손자의 태도를 보세요. 순진하기 거지없어. 순진하기 거지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러 가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염소를 두루하지 말고 호랑이 인형을 손에 든 어린 아이같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순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풍성해 주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진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구할 때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을 힘겹게 버겁게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내뱉는 말과 질문이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입니까? 버려진 자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다. 왜 우리들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로 낳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녀가 달랐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으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격으로 약 172억 원에 경매됐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보다 더 비싼 존재들이죠. 만일 우리가 그 비싼 악기의 주인이라면 그 잃어버리겠어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명품 자녀이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가격이 나가는 아들, 딸들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가난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라고 약속합니다. 사막같이 가난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와 같은 성령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뼈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겠습니까? 어린 아들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달걀을 달라 하듯 순진하게 전적으로 믿고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0